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대북 압박 노력과 함께 북한을 전제 조건 없이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부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 차관 협의회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초점은 외교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북한 정권으로부터 일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새나라 외교 차관 협의회는 한국의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개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연설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현대적인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이어질 시 주석의 집권 2기 청사진을 마련하는 이번 회의 연설에서 시 주석은 중국에 맞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3시간 넘게 계속된 연설에서 오는 2035년까지 중국을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2050년에는 세계의 지도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방력을 강화해 2050년까지 세계 1류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부패 방지와 개혁 개방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하나의 중국을 분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이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확정 발표됩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오늘 중국 공산당 대회를 축하하고 원만한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습니다. 미국 해군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6 함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육함대는 지난 15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합동 해군 훈련 기간에 맞춰 스코틀랜드 부근에서 미사일 공격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SM-6 미사일 발사는 기존 훈련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장거리 발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미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참가했습니다. SM-6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70km며 함대공, 함대함, 대탄도 미사일 등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용도 미사일입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이 무기의 해외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하와이주 연방법원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중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행정명령은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데릭 왓슨 판사는 일부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이민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왓슨 판사는 금지 대상에 포함된 6개국 1억 5천만 국민이 미국에 입국하는 게 미국에 해롭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이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과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차드, 북한, 그리고 베네수엘라 등 8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방침 이후에 추가된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이번 하와이주 집업 판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민주군은 오늘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의 사실상 수도인 라카 지역의 95%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르드와 아랍연합군으로 구성된 시리아 민주군은 어제 라카 탈환을 주장했었습니다. 현재 IS와의 교전은 끝났지만 지뢰 제거와 숨어있는 무장세력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 작업이 끝나면 승리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는 상징적 수도 라카를 잃었지만 아직 시리아 유프라테스강 계곡 남쪽과 동부 데이르 엘주르 주변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IS는 2014년 라카를 장악한 이래 이 도시를 근거지로 각종 테러와 군사작전을 벌여왔습니다. 파키스탄 중서부 쿠에타 지역에서 오늘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자살폭탄 테러로 적어도 7명이 숨졌다고 파키스탄 경찰 당국이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그 답은 지난 20여 년간 한결 같았는데요. 바로 세계적인 컴퓨터 정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는 매년 미국 400대 부호를 발표하는데요. 올해도 역시 빌 게이츠가 890억 달러로 24년째 가장 많은 부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이끌고 있는 제프 베조스 회장이 815억 달러로 뒤를 바짝 쫓았는데요. 3위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회장이 차지했고 4위는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차지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부호는 미국 증시가 화랑을 보이면서 부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기업가 출신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부자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92계단이나 떨어진 248위에 머물러 대조를 보였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9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0도에서 20도, 신의주 10도에서 19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0에서 21도, 함흥 8도에서 20도, 끝으로 청진은 7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샘 스미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Too Good at Goodbyes. 이별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You must think that I'm stupid. You must think that I'm a fool. You must think that I'm new to this. But I have seen this all before. I'm never gonna let you close to me, even though you mean the most to me. 'Cause every time I open up, it hurts. So I'm never gonna get too close to you, even when I mean the most to you. In case you go and leave me in the dirt. But every time you hurt me, the less that I cry. And every time you leave me, the quicker these tears dry. And every time you walk out, the less I love you. Maybe we don't stand a chance. It's sad, but it's true. I'm way too good at goodbyes.
I'm way too good at goodbyes.
I'm way too good at
goodbyes. I'm way too good at goodbyes.
I know you're thinking I'm heartless. I know you're thinking I'm cold. I'm just protecting my innocence. I'm just protecting my soul. So I'm never gonna let you close to me, even though you mean the most to me. 'Cause every time I open up, it hurts. So I'm never gonna get too close to you, even when I mean the most to you. In case you go and leave me in the dirt. 'Cause every time you hurt me, the less that I cry. And every time
time you walk out the list, I love you. Maybe we don't stand a chance. It's sad, but it's true. I'm way too good at goodbyes.
I'm way too good at goodbyes.
I'm way too good at
goodbyes.
No way that you see me cry.
No way that you see me cry.
I'm way too good at
goodb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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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m way too good at goodbyes.
No,
no way that you see me cry.
I'm way too good at goodbyes. 'Cause every time you hurt me, the less that I cry. And every time you leave me, the quicker these tears dry. And every time you walk out, the less I love you. Maybe we don't stand a chance. It's sad, but it's true. I'm way too good at goodbye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정권 수립 100주년인 오는 2049년까지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개막된 제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소식과 함께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자칭 수도 라카가 함락된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 이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베이징에서 중국 최대 정치 행사가 시작됐군요.
네, 이 5년마다 열리는 중국의 대선격인 제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보통 줄여서 당대회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집권한 시진핑 주석의 첫 5년간의 통치를 마무리하고 집권 2기를 여는 행사인데요. 오늘 개막을 알리는 업무보고에서 시 주석은 자신의 후반기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2년을 넘어서 2049년을 목표로 삼은 장기적인 국가운영 구상과 세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2049년이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해인 건가요?
예, 중국에서 공산정권이 수립된 지 1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한 지 100주년이 되는 건데요. 시 주석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의미가 깊은 2049년까지 중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른바 다퉁사회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는 기존에 강조해왔던 샤오캉 사회, 그러니까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하게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후에 건국 100주년까지의 목표로 이 다퉁 사회를 제시한 건데요. 이 다퉁은 우리가 읽기에 대동, 다시 말해서 크게 뭉친 나라를 말합니다. 이 강대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국제사회 현안에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국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방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듯 군사적인 팽창을 추구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시 주석은 이런 강대국 부상 목표를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함께 달성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구현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목표도 제시했다고요?
네, 이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이번 당대회 안건 중 하나인 공산당 헌법 개정, 이 당장 개편을 통해서 지도이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시 주석의 치국 이정 이론을 달리 풀이한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중국 특성에 맞는 사회주의로 운용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용의 변革, 용의 창신, 용부장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시 주석 업무 보고 내용 직접 들으셨는데요. 이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구현을 위해서 이 4개 전면 그리고 5위일체 이 통치 기조를 새롭게 내세웠습니다. 이 4개 전면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 전면적인 개혁 심화, 전면적인 법치, 전면적이고 엄격한 공산당 통치 이렇게 네 가지를 가리키고요. 5위일체는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그리고 생태문명건설 이렇게 다섯 개를 하나로 묶어서 조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예. 자, 중국의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 외신들의 관심도 아주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과 주변 지역에는 비와 함께 기온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내외신 취재진 2천여 명이 모여서 높은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미국 신문 뉴욕타임즈는 이번 19차 당대회가 시 황제의 대관식이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 모든 권력이 시진핑 주석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바야흐로 시진핑 1인 시대가 막을 오는 것으로 본 건데요. 시 주석이 역대 중국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야말로 황제급 대우를 받았던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르는 행사가 될 것으로 외신들은 오래전부터 전망해왔습니다.
예, 자, 시진핑 주석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마오쩌둥이나 또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를 것이다라는 근거는 뭡니까?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번 행사에서 공산당 헌법인 당장을 고칩니다. 시 주석이 오늘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명명한 이 치국 이정 통치 이념을 지도사상으로 새롭게 넣기로 했는데요. 이 지도사상을 시진핑 사상이나 시진핑 이론 같은 식으로 실명으로 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장 지도사상에 이렇게 특정 인물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는 마르크스 레닌 사상 외에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최고 지도부인 7인 상무위원회가 대부분 시진핑 주석 측근들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이 시진핑 1인 시대 개막을 규정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상무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 이번 대회의 핵심 안건 가운데 하나죠?
그렇습니다. 이 상무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권력의 정점에 있는 조직인데요. 현재 상무위원들은 국가원수격인 시 주석과 행정부 수반인 리커창 총리, 또 장가오리 부총리, 또 감사원에 해당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왕치산 서기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주석과 리 총리 외에 나머지 5명은 이 연령 제한에 관한 칠상팔하 원칙에 걸려서 이번에 모두 퇴진 대상인데요. 이 칠상팔하는 67세에는 새로운 직책에 오를 수 있고 68세면 은퇴해야 한다는 불문율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상무위원회 될 후보들을 주요 매체들이 다양하게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은 시 주석의 측근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시 주석이 측근들을 위해서 칠상팔하 원칙을 좀 허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이 시 주석이 취임 후에 줄곧 강조해왔던 반부패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온 왕치산 기율위원회 서기가 연령 제한의 예외로 유임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24일 당대회 폐막 다음 날에 이어질 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 이 19기 1중전회에서 이 상무위원 7명과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25명 인선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예. 자, 이 새로운 지도부는 시 주석이 직접 발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최고 지도부 인선 내용은 시 주석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기자회견에서 신임 상무위원들이 입장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 권력 서열이 결정되고요. 또 조건에 따라서는 이 시 주석의 국가주석직 후계자도 드러나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의 수도인 라카를 탈환했다는 소식이죠.
네, 쿠르드계와 아랍계열 민병대원들로 구성된 시리아 민주군이 17일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상징적인 수도인 라카를 탈환했습니다. 이 시리아 민주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라카에서 전투가 끝났다고 선언했고요.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축소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 IS가 라카를 장악한 지 얼마 만에 다시 탈환하게 되는 겁니까?
이 IS가 지난 2014년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를 장악한 후에 스스로를 국가라고 선포하면서 시리아 중북부 도시인 라카를 수도로 삼은 지 3년 9개월 만의 일이고요. 미국 등 중동 국제동맹군의 지원을 받은 이 시리아 민주군 병사들이 지난 6월 이 라카를 본격적으로 공격한 지 약 4개월 만의 일입니다. 시리아 민주군은 이날 IS가 사령부로 쓰던 병원을 장악한 데 이어서 IS 마지막 거점인 경기장으로 돌진해서 이 라카 장악에 성공했습니다.
예, 이 라카 탈환에 있어서 큰 전투는 없었나요?
최근에 우려됐던 대규모 지상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전투가 매우 격렬했는데요. 시리아 민주군은 지난 6월 라카에 대한 국제동맹군의 작전이 전개된 이래 3,800여 차례 공습이 전개됐고 이 90건의 자살폭탄 공격과 1,9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서 난민이 4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IS의 라카 패퇴가 주는 의미가 아주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 등 주요 매체들은 IS가 라카에서 패배한 것은 국제적인 테러 집단인 IS의 쇠락을 의미한다고 풀이하고 있는데요. IS는 지난 5월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했던 대형 테러 사건의 배후를 자처해왔는데요. 라카에서 이번에 패퇴함에 따라서 이제 IS는 시리아 동부의 데이르 엘주르 주변 지역과 유프라테스강 남쪽 일부 지역으로 활동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라카에서의 군사 작전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예, 시리아 민주군 대변인은 곧 이 라카 지역의 공식 해방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리아 민주군은 이날 30대의 버스와 10대 트럭을 동원해서 IS 전투원들을 라카에서 모처로 이송시켰는데요. 이들을 어디로 데려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라카가 탈환되긴 했습니다만 영내 인도적 위기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국제 아동 인권 단체인 Save the Children은 이 라카를 탈출한 난민 27만 명이 지금 마실 물과 이 먹을 것들이 없어서 열악한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구호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단체는 또 라카를 탈출한 난민 수천 명이 지금도 전투 중인 데이르 엘주르에 흩어져 지내고 있어서 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필리핀에서 이 IS를 추종하던 세력이 축출됐다는 소식도 전해졌군요.
예.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17일 필리핀 남부 마라위시에서 이 IS를 추종하는 테러 단체를 축출시켰다면서 마라위 해방을 선언했는데요. 이슬람 신자들이 많이 사는 마라위는 지난 5월 IS의 추종 집단을 자처한 마우테의 공격을 받아서 점령된 곳입니다.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은 즉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토벌 작전을 벌여왔는데요. 전날 핵심 반군 지도자 2명이 사살된 데 이어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라위를 전격 방문해서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속 중인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섰다고요?
네, 이 재임 중에 측근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1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 법원이 지난 13일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 동안 연장시켰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일부 영국 언론과 미국의 CNN 방송 등이 보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인권 침해 주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CNN이 인터넷으로 보도한 데 따르면요, 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 업무를 이끌고 있는 이 자문회사 MH그룹이 오늘 UN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 공개된 보고서 초안에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 적절한 처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아픈데 갇혀 있으면서 치료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은 또한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자지 못하고 있어서 만성 질환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이 법률 대리인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CNN에 밝혔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고 구치소 당국이 계속 불을 켜놔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는 주장도 대리인 측이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예, 자 박 전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과 이어지는 논란에 대해서 당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국 법무부가 오늘 이런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설명자료에서 교정본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의료진으로부터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 전문 의료기관에서도 두 차례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용시설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도 난방과 텔레비전,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한 면적에 수용돼 있다고 밝히고 또 조명으로 잠을 못 자게 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지방 법원이 특정 국가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정부의 건강보험제도에 참여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는 합의가 연방 상원에서 나왔습니다. 마약 차르로 임명됐던 톰 머리노 연방 하원의원이 자진해서 사퇴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노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방법원이 특정 국가 출신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다시 제동을 걸었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하와이에 있는 연방 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판결은 8개 나라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가운데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하와이 주정부와 국제 난민 원조계획 등 몇몇 시민단체가 하와이와 메릴랜드 그리고 워싱턴 주에서 제기했는데요. 제일 먼저 하와이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이 제동이 걸린 행정명령은 지난달에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9월 24일에 발표됐는데요. 8개 나라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아니면 부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예. 자, 이 행정명령에는 어느 나라가 포함되어 있나요?
네, 이란,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차드, 북한, 그리고 베네수엘라입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나라별로 입국 금지 대상에 차등을 뒀습니다. 가령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몇몇 정부 관리만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원래 오늘부터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었는데요. 근데 어제 나온 판결에서는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행정명령은 오늘부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면 보통 해당 판결을 내린 근거나 이유를 밝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판결을 내린 데릭 K. 왓슨 판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이전에 나왔던 행정명령처럼 문제가 있다면서 이 조처가 분명히 국적에 따른 차별이며 이는 연방법과 미국의 건국 이념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 자, 이 새로 제동이 걸린 행정명령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취임하자마자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 신도인 7개 나라 출신 시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바 있었고요. 이어서 3월에는 이라크를 입국 금지 대상에서 뺀 두 번째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예, 당시 이 행정명령을 두고 반발이 컸었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이 줄을 이었는데요. 실제로 몇몇 연방법원이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소송이 연방대법원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원래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10일에, 10월 10일에 관련 소송 두 건을 심리하기로 했었는데, 이 가운데 특정 국가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명령은 시효가 지난 9월 24일에 끝났다는 이유로 이 건은 심리하지 않고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건에 대한 소송 무효가 된 겁니다.
예. 자, 그럼 나머지 한 건은 아직 대법원에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난민 입국 금지에 대한 소송인데요. 근데 이 행정명령도 효력이 이번 달 24일에 끝나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이 건도 심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자, 그럼 이 세 번째 행정명령은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이대로 이렇게 사장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 연방법무부가 어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 사안을 20인 연방항소법원에 가져가겠다고 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 건도 역시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보입니다.
예. 자, 연방법원이 이렇게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는데 백악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이 왓슨 판사의 위험한 판결이 미국을 안전하게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또 해당 행정명령이 국가안보와 이민시스템의 통합에 필요한 기준을 이 외국 정부가 준수하는 것을 담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면서 이 상급 법원이 결국에는 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지켜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 이 나머지 6개 나라 시민의 미국 입국 사증, 비자 발급 업무를 계속 진행하라고 예하 공간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속보로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 메릴랜드주에서도 판결이 나왔군요.
네, 이 오늘 아침에 공개된 판결인데요. 이 메릴랜드 연방 지방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행정명령의 효력 일부를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즘 미국 연방의회가 이른바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건강보험법 개혁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상원에서 중요한 합의가 나왔군요.
네, 공화당의 라마 알렉산더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패티 머리 의원이 이 오바마 케어 가운데 일부 항목을 수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새로 수정된 방안의 핵심은 현행 건강보험체제 아래 이 연방정부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2년 더 연장한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 건강보험 시행과 관련해서 이 주정부에 더 유연한 권한을 준다는 건데요. 참고로 이 알렉산더 위원이 상원보건위원회 위원장이고요. 머리 위원은 민주당 간사입니다.
예. 그 건강보험법 대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이 보조금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논란이 된 보조금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이 연방정부가 보험회사에 돈을 줘서 이 보험회사들이 이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받아야 할 보험료나 병원비를 이 낮춰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에 행정명을 통해서 이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예, 민주당 쪽에서는 이 조처에 격렬하게 반발했죠?
네, 이 보조금이 오바마 케어를 지탱하는 근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반대로 이 오바마 케어 대체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몇 차례 실패했었던 공화당 측에서는 이 보조금 지급 중단 조처를 지지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보조금 지급 연장으로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대립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보조금 지급을 갑자기 중단하면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급한 불을 끄고요. 이 연장된 2년 동안 새로운 건강보험법안을 논의해보자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의 제한적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Yes, we have been involved, and this is a short-term deal because we think ultimately block grants going to the states is going to be the answer.
트럼프 대통령은 알렉산더 위원과 머리 위원의 협력을 칭찬하면서도 이번 합의가 단기간 효력을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를 지지한다는 건가요?
외관 상황으로는 그런데 사실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 헤리티지 재단에서 주최한 만찬에서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기존 태도를 반복했습니다.
I continue to believe Congress must find a solution
to the Obamacare mess instead of providing bailouts to insurance.
보험회사에 돈을 주는 대신 의회가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최종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번 합의에 대해서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뭐 별 지도부 쪽에서 일단 뭐 별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 그리고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쪽에서 이 특별한 견해 표명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몇몇 공화당 중진 의원은 언급을 아예 피하거나 여기에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 민주당 쪽과는 달리 공화당 쪽은 이번 합의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른바 마약 차르로 지명됐던 톰 머리노 연방 하원 의원이 결국 사퇴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전 인터넷 트위터에 밝힌 내용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머리노 의원은 지난 9월 마약 차르로 불리는 백악관 국가마약통제정책실장이 지명됐는데요. 최근에 자신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하자 이 자리에서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이 마약 차르는 미국 정부의 마약 대책을 총괄하는 자리인데요. 이 러시아 황자를 뜻하는 말인 차르를 써서 마약 차르로 부릅니다.
예, 이 머리노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하고 CBS 방송이 최근에 합동으로 보도한 기사가 사단이 됐는데요. 머리노 의원이 만든 법 때문에 마약 단속국이 오피오이드의 불법 확산을 단속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 보도의 핵심입니다. 이 머리노 의원이 제약회사들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이 문제가 된 오피오이드라는 게 뭡니까?
네, 이게 이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근데 최근 미국에서 이 오피오이드를 남용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크게 늘어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피해 실태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근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집계를 보면요, 미국에서 매일 41명이 이 마약성 진통제 과용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 1999년 이래 이 오피오이드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진통제에 마약 성분이 들어 있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의료용이 아니면 처방 없이 살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의사의 처방을 받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환각제로 쓰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근데 머리노 의원이 작년에 이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해서 통과된 법이 이 마약 단속국 DEA가 오피오이드 확산을 단속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하고 CBS 방송은 머리노 의원이 이 거대한 제약회사들로부터 많은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머리노 의원이 제약회사들 위해서 이번에 논란이 된 뭐 법을 만든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마약성 진통제의 확산을 조장한 사람이 이 국가 마약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지명됐던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16일이죠. 이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이 제일 먼저 백악관에 편지를 보내서 이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이 맨친 의원의 지역구가 웨스트버지니아인데, 이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이 오피오이드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려졌는데요. 맨친 의원은 언론 보도에 경악했다면서 논란이 된 법을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방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미국 남부 테네시주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서부주들이 내세우는 웅장한 대자연의 아름다움도 없고 딱히 내세울 만한 관광 명소는 없지만, 이 테네시주는 가장 미국적인 음악이라는 컨트리 음악과 블루스, 록앤롤의 고향이라는 근사한 이름표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곳곳의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블루스와 로큰롤의 고향인 테네시주 멤피스로 가보겠습니다. You know I lost my little darling the night that we were playing a beautiful tale sea was. 테네시는 컨트리 음악의 고향인 주도 내슈빌과 제2의 도시면서 블루스와 로큰롤의 고향인 멤피스, 이 두 도시가 양대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멤피스는 테네시 제일 서쪽 미시시피 강 하구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인데요.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앤드루 잭슨 등 부유한 백인들이 주도해서 1800년대 초 인위적으로 조성한 계획도시라고 해요. 테네시 멤피스는 이집트 고대 왕국 최초의 수도였다는 멤피스와 이름이 같은데요.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 멤피스를 따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모습을 한 큰 건물도 있는데요. 멤피스 한인회 회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테네시 한인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최병일 씨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테네시가 동서로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멤피스라는 얘기가 원래 저기 이집트에 보게 되면 멤피스라고 도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딴 것은 여기가 이제 맨 처음에 개척하신 분들 이제 백인들 이제 오셨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멤피스 도시를 이제 형성해 가면서 서부에서 동쪽으로 계속 이렇게 도시가 커가는 양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미시피강이 저 어디입니까? 쪽 시카고부터 들어온 이제 쭉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쪽은 한 하구 정도 위치가 돼 있는데 리들락이 있죠. 아칸사스 스테이트로 연결되는 다리가 있는데요. 비강을 끼고 거기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 크기는 저기 이집트에 있는 것보다도 조금 축소된 걸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멕시코만으로 이어지는 미시시피강 하구 삼각주는 이 과거에 목화, 면화의 집산지였는데요. 미시시피강 하구에 자리 잡은 이 멤피스도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목화 산업에 동원됐습니다. 당시 흑인 노예들은 비참하고 고단한 자신들의 삶을 노래로 달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날 블루스 음악의 모체입니다. 백인 농부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컨트리 음악과 흑인 노예들의 블루스 음악은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컨트리 음악이 밝고 경쾌하다면 블루스는 처연한 슬픔의 정서가 깊게 배어있다고나 할까요? 블루스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색채를 띠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멤피스를 블루스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멤피스에 있는 한 유명한 거리 때문입니다. 네, 멤피스 시내 남쪽에 빌 스트릿이라는 거리가 있는데요. 3km 남짓한 이 거리를 미국 사람들은 블루스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루이 암스트롱, 비비 킹 같은 내노라하는 블루스의 거장들이 이곳을 무대로 활동하면서 이 빌 스트릿은 반세기 넘게 블루스의 고향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한때는 쇠락의 길을 걷기도 했지만 1980년대 들어서 거리가 재정비되고 상점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거리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요. 오늘날에는 매년 4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미국의 가장 상징적인 거리의 하나가 됐습니다. 최병희 씨 얘기도 들어보시죠.
빌 스트리트가 아주 명소입니다. 빌이란 길 스트리트를 한 세 블락 정도요. 거기는 유일하게 테네시에서 술병을 들고 그러니까 캔 맥주라든지 그런 걸 들고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예요. 예,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진입구부터 끝에까지 멤피스 경찰들이 뭐 안전사고에 대해서 아주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뭐 전국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이제 오토족이 와갖고서 거기서 오토바이 세우면 한 몇천 대를 세워놓고서 이제 행사도 즐기기도 하고 자기 여기 멤피스 마들에도 이제 자, 여러민족을 살고 있으니까 1년에 한 3일 정도 자기 고유 민족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행사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뭐 쇼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하여튼 뭐 아주 자유분방하고 아주 빌스트는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girl. You cry all the
time.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girl.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20세기 가장 위대한 대중문화의 상징,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엘비스는 미시시피에서 태어났지만 테네시 멤피스에서 자라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흑인들의 음악인 블루스와 소울 등을 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인이면서 흑인의 음악적 감각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해요. 네,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에게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생각 한번 들어봤습니다.
He's, you know, he's an icon. He's an incredible musician. He was a great style icon as well.
엘비스 프레슬리는 시대의 우상이고 정말 대단한 가수였죠. 스타일도 멋지고요. 엘비스는 자신의 매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강점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엘비스가 전적으로 미국적 인물이고 미국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음악을 주도한 개척자였고요.
To write a history paper for my final in high school about influential people, so I picked Elvis.
고등학교 때 미국의 역사적 인물 중에서 중요한 인물에 관해 조사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저는 엘비스를 선택했어요. 엘비스는 미국의 대중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거든요. 음악적인 면뿐 아니라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까지 엘비스는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의 상징이기도 하죠.
가난한 청년이었던 엘비스가 어머니를 위해 노래를 녹음해 주려고 문을 두드렸던 썬 레코드는 지금도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은 채 멤피스를 지키고 있고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유해도 멤피스에 있는 그의 자택인 그레이슬랜드에 안장돼 있는데요.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보다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해요. 엘비스가 타계한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해마다 60만 명이 넘는 팬들이 엘비스를 그리워하면서 멤피스를 찾고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멤피스가 워낙 블루스와 로큰롤의 고향으로 유명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최병일 씨는 멤피스의 자랑으로 세계적인 물류회사인 페덱스 본사가 있는 곳이라는 걸 꼭 말하고 싶다는데요. 그 옛날 멤피스가 면화, 목화의 집산지로 바닷길을 열었듯이 지금은 페덱스 전용 공항이 있어서 밤이면 화물 비행기가 하늘을 수놓는 모습이 다른 곳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장관이라고 소개하네요.
예전에 미시피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지방 미시피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여러 가지 면화라든지 쌀이라든지 국물 같은 거를 뗏목을 띄워서 미시피강 이렇게 성으로 올라오면 멤피스가 이게 저장하는 창고 썼어요. 그러면 이제 페덱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익스프레스 메일이고 비행기로 24시간 동안 배달이 되는 건데 전 세계에서 모든 물류가 다 한 번에 여기 집합을 해갖고서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전 세계로 떠요, 비행기가요. 밤하늘을 보게 되면 완전 수놓는 같은. 지금 이제 워낙 이제 물류가 많다 보니까 뉴저지에도 생겼고 여기 LA도 있고 시애틀도 있고 그 몇 군데 지금 있어갖고서 그래도 워낙 물류 기통이 많다 보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fed up, be fed up입니다. up means to be fed up. Let's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Hey, it looks like we can't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What do you mean?
We have to study this weekend. I just found out that we have another math test next week.
Are you serious? I am so fed up of taking tests every week.
Same here. I'm really fed up with that too.
Well, why don't we do this? Let's go to the library today and study ahead of time so that we can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as planned.
That's a great idea. Let's do that.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it looks like we can't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야, 어떡하니?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 못 볼 것 같아.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야? 라고 하네요.
제이슨이 We have to study this weekend. I just found out that we have another math test next week.
라고 합니다. 이어 마이크가
Are you serious? 정말? I am so fed up of taking tests every week.
매주 시험 보는 것도 이젠 지친다. 지쳐. 라고 하자 제이슨도
Same here. I'm really fed up with that too.
나도 마찬가지야. 시험이라면 아주 물려.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Well, keep today's phrase, be fed up. To be fed u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t looks like we can't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What do you mean?
We have to study this weekend. I just found out that we have another math test next week.
Are you serious? I am so fed up of taking tests every week.
Same here. I'm really fed up with that too.
Well, why don't we do this? Let's go to the library today and study ahead of time so that we can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as planned.
That's a great idea. Let's do that.
네, 오늘의 표현은 be fed, F-E-D, fed, up, U-P, be fed, up이죠.
If you've had enough of someone or something and you're tired of it, you can use this phrase, be fed up. Also, you can say, I'm fed up to describe that you are annoyed, bothered, or even bored at someone or something.
네, be fed up은 무엇 무엇에 실증나다, 물리다. 또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be fed up에 관련된 예문을 하나 들어볼까요? 활기찬 도시 생활을 즐기던 친구가 이제는 도시에서 사는 게 삼악해서 싫다고 할 때
I had become fed up with the city life.
이제는 도시 생활이 싫증이 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t looks like we can't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What do you mean?
We have to study this weekend. I just found out that we have another math test next week.
Are you serious? I am so fed up of taking tests every week.
Same here. I'm really fed up with that too.
Well, why don't we do this? Let's go to the library today and study ahead of time so that we can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as planned.
That's a great idea. Let's do that.
So let's review. Be fed up is used when you've had enough of someone or something and you're tired of it. To be fed up. Now try using this phrase in your sentences.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The Shins가 부른 New Slangs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Gold teeth and a curse for this town.
all in my mouth. Only I don't know how they got out. You turned me back into the dirt. I was when we met. I was happier then with no mindset. And if you turn to me like a girl, girl takes to the wind, I'd jump. Notice the stripes, the dirt in your fries. Hope it's right when you die. Old and bony, dawn breaks like a bull through the hall. Never should have called, but my head's to the wall and I'm lonely. And if you turn to me lik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67년 10월 18일 오늘, 동토의 땅 알래스카에 제정 러시아의 깃발이 내려지고 대신에 미국의 성조기가 개항됩니다.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했음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크림 전쟁으로 재정이 바닥난 러시아는 720만 달러에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고 만 것이었습니다. 당시 알래스카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 모피 사냥꾼이나 겨우 드나드는 쓸모없는 땅이었고 본토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 관리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발은 거셌습니다. 알래스카 매입을 주도했던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은 그 비난을 혼자 감내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래를 스워드의 바보짓, 그리고 알래스카를 스워드의 무용지물, 스워드의 거대한 냉장고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십 년 뒤 얼음 땅인 줄로만 알았던 알래스카에서 대규모 금광과 유정이 발견됩니다. 1931년 10월 18일 오늘, 전구와 축음기를 포함한 1300여 개의 특허품을 발명한 미국의 위대한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1847년 미국 오하이오주 밀란에서 태어난 에디슨은 어릴 적부터 의구심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이후 초등학교에 입학한 에디슨은 하지만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하고 초등학교 교사였던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어려운 집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12살 때 기차 안에서 신문 파리를 하며 틈틈이 실험을 했고 화물차 안에 실험실을 만들기도 하는 등 발명에 몰두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에디슨은 1868년 전기 투표 기록기를 발명해 처음으로 특허를 받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후 1874년 에디슨은 자동 발신기를 발명하고 5년 뒤 인류 최대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전등을 발명하는 등 천여 개 이상의 발명품을 쏟아냅니다. Edison would be granted more than 1,000 patents for his inventions.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라는 말을 남긴 에디슨은 하지만 1931년 오늘 8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